사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어요. 사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뭐냐면 책임감이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감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에 따른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어서요. 우리가 늘 이쁜 짓만 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으로 생명을 바침으로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한 분이에요. 우리의 스승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삶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증자들로 하여금 기품한 가는 분열된 정치와 민심이 치유되게 하시고 위증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선한 임마누엘 재단을 세우시고 많은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삶을 채우고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에게 이르기까지 세상의 많은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미래의 이민족의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각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질병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임마누엘 성도되게 하옵시고 담장 넘어 뻗는 굴처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과 기도로 다가서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호흡하는 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힘을 다하여서 섬기기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능력 가운데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 힘을 얻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입술 위에도 능력을 주옵시고 이들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요 기도의 의미니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일 남편과 잠들기 전에 내일은 일 끝나고 저녁에 꼭 같이 치킨을 먹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약속이 생각나서 저녁도 안 먹고 기대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이 갑자기 생겨서 늦을 것 같다고 함께 치킨을 먹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저의 아쉬운 마음과 함께 행복한 저녁을 보내지 못해 살짝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티내지 않고 조심히 힘내서 잘 다녀와요 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일찍 집에 도착해서 저희 부부의 치킨 약속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결단을 지켰던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경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을 기억하며 성경으로 복음의 빚을 갚습니다. 2025 IMC의 희년과 함께할 신천이문들의 교육이 1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 부르이웃을 위한 링커부 1일 밥집 집밥파리 링커가 다음 주 15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친지, 친구 모임 등을 다음 주 주일에 해보시면 어떨까요? 김막카세 또는 파인다이닝을 위해 예약도 받습니다. 예약 문의는 이지연 링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려면 진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이 있어야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어떤 분의 얘기처럼 말씀은 나의 삶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번역되지 않은 말씀은 지식에 그치고 능력을 보태지 못합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고 말씀이 현재가 되는 은혜가 매주 말씀 결단을 실천하는 IMC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면서 감사했던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물을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예물 드린 이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더욱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또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전해지며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또한 예물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우리 구교구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날보다 완성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실력으로 그날 붙었으면 1등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구교구 식구들은 제가 그 방위시장 가면 또 만나고 집 앞에서 만나고 막 그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교구에서 맨날 1등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1등이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의 목적은 여러분들 모두가 1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요걸 정해놓은 거는 이제 경쟁을 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대충 그냥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구들 다음번에 다 1등들 하시고 구교구도 다음번에 1등 하시고 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또 디테일도 살아있어요. 치마에도 또 이렇게 바닷물결 이거 있고 또 남자들도 팔에다가 이거 뭐 스카프 같은 거 바닷물결 스카프 같은 것들 예, 디테일도 아주 살아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마누엘 찬양 저는 이 찬양 들으면은 그 이제 그거 생각나요.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 그리고 이제 반주 나오면은 타이타닉 그 침몰할 때 그 마지막에서도 저 그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한 명이 연주를 시작했더니 한 명이 막 도망가다가 탁 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주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말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감정과 상관없이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는데 참 지난주에 일들이 많이 있었죠. 때마침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너무 가감없이 표현을 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나는 원래 강직한 사람이라서 난 하고 싶은 말 다 해. 나는 옳은 얘기는 다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강직한 게 아니라 아직 조금 덜 성숙한 거예요. 그렇게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이 흔들릴 때가 되면 우리의 입술을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만을 성도님들로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울감이 나에게 막 다가왔을 때 그때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이 우울감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 있고 싶다. 그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기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말을 실수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저 이제 미국 친구들한테서도 연락이 오는데 너 괜찮냐고 연락이 오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혼란 속에 있지만 이 혼란일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어 프레셔나 아니면은 트렌드에 휩쓸려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주장을 너무 세게 하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연관이 될 수,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뭐 대통령 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다른 편도 아니고 저는 중립을 이제 지키는 그런 사람 중에 좀 중도성이 강한 사람인데 제가 대통령 편도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태의 우리나라를 보면은 평정심을 잃어버린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평정심을 잃어버린 에? 마음의 밸런스가 깨져버린 그런 그리고 또 군중심리가 주가 된 이 사회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여의도 광장으로 간다고 막 이런 저 지하철에 보니까 모자는 뭐 삐에로 모자 쓰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이 축제인 줄 알고 나가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이 군중심리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심리가 주가 된 이런 일들이 형평성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의문도 없이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 일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럼 담임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욕 안 했냐? 했죠. 얘기할 만한 사람들한테 했죠. 공개적으로 안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야 완전히 저 모질이다 모질이 그러면서 막 했죠. 근데 솔직히 우리 욕은 하지만 누군가를 욕하는 일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흔들어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욕을 해가지고 내 크리스찬의 삶에 방해가 된다? 위협이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평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들 자신. 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야 된다. 나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멘? 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오늘은 교계에서 제정한 성서주일입니다. 물론 성서가 여기저기 이제 반포되고 선교제 나눠지고 성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서, 말씀, 스크립처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하루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 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아닥사스 왕이 허락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바로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과 방해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에요. 신앙의 중심지. 그러니까 이곳이 완공이 되고 나서 재건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이 선민사상이라 그러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 자체가 나쁘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전해, 자존감을 전해주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언약의 백성.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배민 말고. 배그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그민족. 배그민족이라고.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하얀 옷을 즐겨 입었다고 배그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얀 옷을, 그래서 우리는, 귀신들 나와도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하얀 옷이에요. 우린 다 하얀 옷. 근데 진짜 배기민족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깨끗하고 순결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배기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순결해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순수한 혈통은 아닙니다. 근데 세계에서 인종차별 제일 심하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그리고 백이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막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순수 혈통은 아니에요. 하얀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깨끗하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속신앙의 의미가 있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한이 많은 민족을 대표하는 그 색깔이 흰색이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흰 옷을 입은 백성이라는 그런 게 자랑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 무속에 관련돼 있고 한에 관련돼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 나라 무속 신앙을 따르던 나라 우상 숭배하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조건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나라, 전쟁통에 있던 나라 이게 뭐가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빠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죠.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모두가 엉엉 울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모두 엉엉엉 울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감동적이어서 울었나요? 모세의 율법이 감동적일 게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방탕하고 방황을 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여기 잘못된 길이네 깨닫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그게 메타노이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는데부터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온 일, 회개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회개 그러면은 막 불 받고 뒹굴르고 막 방어 따따따 하고 막 뭐 저 정신 나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에?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성벽을 쟁원하는 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다시 말씀을 청종한 인생들이 되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등지고 있다가 다시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세 번째, 회개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돌아온 일들이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방황한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막 믿음적이고 막 신앙생활 뭐 엄청 잘하고 그럴 것 같지만 에? 여러분들 엄청 방황할 거예요. 에? 권사님 방황할 거라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외면도 하고 에? 그럴리가. 베드로도 외면했어요. 봉사도 잘 안 하고, 이제 봐봐, 이제 찬양대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찬양하기 싫어가지고, 나 찬양대 안 한다고 막, 에? 그런 순간들도 오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뭐, 나만 위해 살고, 방탕하고, 에? 막 술도 마시고, 목사 말도 되게 안 듣고, 그러고 이제 사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런 일이 있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이 재건되는 일과 같이 자기의 정체성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얼른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얼른 돌아오시는 게. 얼른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매를 맞고 돌아온 일들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뭐 이런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한 일이 생겨났을 때, 우리의 성벽이 재건됐다. 그렇게 생각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으로 이제 모였다는 거죠. 수문학 광장으로. 수문학 광장. 우리는 껐떡하면 모인 데가 어디예요? 에? 광화문 광장으로. 거기 스포츠도 거기서 하고, 정치도 거기서 하고, 그냥 다 거기서 하더라고요.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가지고, 학자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을 때에 그곳에 나무강단을 세웠어요. 나무강단. 이렇게 특별하게 강단을 세웠어요. 그 위에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된 거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그게 특별히 지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물을 얘기하는 게 성물. 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쓰여지는 성물.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 저희 어렸을 때는 막 그 예배실에서 방석 던지기 싸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도 그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막 혼냈어요. 막, 야, 내려와! 어디, 거기 올라가 있냐고, 막, 어? 동조를 안 하니까, 이 여산, 그치? 어? 쟤는 나랑 방석싸움 많이 했으니까, 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제 성물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곁, 오른편의 선자는, 이쪽 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쓴 거예요. 이 강단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는 강단이 높이 있었어요. 그죠? 높이 있고 굉장히 컸어요. 에? 우리는 계속 이제 축소돼 가지고 오죠. 점점 더 작아지고 강단이 저 위에부터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단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럼 안 돼요. 강단의 권위는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예. 아멘. 예. 그래서 나무 강단이 있고 그 옆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쫙 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 잘 전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이랑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어르신 목사님 때부터 이런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 밋밋해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맨날 부흥회 하는 것만 원하세요. 막 울고 불고 짜고 웃고 이러는 거 말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건강한 밥은 어떤 밥이에요?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이 제일 건강한 밥이에요. 왜? 엄마가 사랑으로 우리 아들 몸에기 까 그런 생각 만드는 그런 게 제일 건강한 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때요? 목사들이 요리사라면은 싱싱하고 좋은 재료, 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지도 마. 어떤 목사님 조미료가 너무 세요, 그죠? 에?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지도 않은, 또 너무 태우거나 너무 날 것이 아닌 이분하게 익힌. 예, 우리 성도님들께 건강한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목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에스라 옆에 있는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예? 해석이라는 차원이 단어를 해석해, 그 히브리어를 해석해준다, 뭐 이런 해석의 뜻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해석이란 차원이 단어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 컨텍스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의논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라는 의미죠. 10년을 넘게 신앙만 하고 3년을 또 성품 통과를 하고 12년을 사역해야 그때부터 진짜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그런 이름이 불려져요. 에? 정딱지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걸 함께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존중해 주신다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은혜롭게 대해주셔야 돼요. 네. 아멘을 마음이 좀 안 드네.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은혜롭게 대하셔야 돼요. 부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면 좋아요. 왜? 제가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제 분신들이에요. 제 분신들. 뭐 이렇게 쟤도 김다니엘도 나고 이두희도 나고 뭐 저 김준식도 나고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입이 이만큼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목회하느라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가지고 김정환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김다니엘 목사한테 김정환 그러면은 누가 그거 그래요. 닮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두희 목사한테 김정환 그러니까 이두희 목사가 마음이 웃으시는 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 농담도 다 할 수가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목회자가 목회자로 서 있는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농담들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도 입이 이만큼 나왔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에 충실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걸 혼자 감지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이단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갑자기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자세. 첫 번째는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백성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저희 이름 부르면은 그러면 뻘떡뻘떡 일어나서 대답을 해야 됐어요. 맞죠? 에? 그치, 종윤아. 그치? 우리 학교, 우리 반이었으니까. 제가 김종윤 권사 얘기 자주 하는데, 김종윤 권사는 항상 반장이었어요. 저랑 같은 반이지, 많이 돼서. 항상 반장이었어요, 항상. 그리고 선생님한테 맨날 운동도, 스포츠도 항상 1등이고, 근데 김종윤 권사가 떠든다고 제 이름을 칠판에 그렇게 많이 적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권사 이렇게 시켰잖아요. 저는 뭐 미화부장도 안 시키는 거야 저 사람이.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선생님이 부르면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군대에서 어때요? 군대에서는 야 김정국 그러면은 네 상병 김정국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복명복창 복명복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김정국 너 가서 연탄 가져와 그러고 얘기하면. 네, 상병 김정호 가서 연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가져와요. 근데 이 복명복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연탄 안 가져오고 석탄 가져오고 막 그래요. 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복명복창 항상 시키는 거예요. 저놈 총으로 쏴. 그럼 저놈 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군대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일어섰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일어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방에도 하늘산성교회 이제 가잖아요. 하늘산성교회 가면은 막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고 해요. 그죠, 장로님들?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다 봉독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앉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가서 하나의 말씀을 읽는데 다 일어나라 그러면 속으로 아씨 또 뭐 일어나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말씀 다 듣고 앉고 이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의를 갖추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에?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멘?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아, 몰라. 따라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예. 네. 해보시라고. 잘 못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을 때는, 네. 어? 뭔지 아시죠? 이, 왼손이 이렇게 가야 돼요. 오른손이 니은 자가 되고, 그래야 제가 보기에 네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기에. 네.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응. 응. 응, 응은 애들이 얘기할 때 대답하기 싫으면 응. 집사람이 얘기할 땐 네 해야 존댓말 써야지. 네. 네. 어느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받아들인 자세로 듣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었다. 아멘 아멘은 뭘까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힌다는 자세는 뭘까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아멘이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네, 아멘.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동의한다고 그냥 제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따릅니다. 제가 순종할지 말지 좀 생각해 보고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땅에 굽힌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요. 세 번째,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아침 일찍이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한 자리에 일어서서 들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 교회도 저기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가면은 정신여고 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잠실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뻘떡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뭐 예배 드린 그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에? 그때 욕을 얼마나 했어, 속으로. 우리 그게 서서 말씀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일어서서 말씀 듣죠? 그러면은, 그럼 아마 여러분들 저 욕할걸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리고 막, 신문에 막 고발할걸?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한 자리에 일어서서 들었다. 이 뜻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도 간절하지만, 진짜 그들에게 간절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간절함.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인을 하고 싶은 간절함. 우리나라 3.1운동을 왜 했죠? 3.1운동하고 뭐 죽어가면서도 왜 독립선언을 외치고 만세만세 하면서 왜 그렇게 했죠? 아니, 그냥 그렇게 하고 숨어도 되고 뭐 모른 척하고 그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까지 정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말씀드릴 각오가 되어 계신가요? 제가 설교 35분만 지나면은 타이머를 해놨는지 다시 깨보고 있어. 에? 여기 위에 있으면은 긴장돼가지고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 다 보여. 누가 좋는지 다 보여요. 그 누가 습관적으로 자는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저긴 누가 앉아있고 저긴 누가 앉아있고 이거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더군다나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설교하면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덜 간절해서 그래요. 덜 간절해서. 간절하면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몇십 년 동안 포로기를 겪으면서 다시 찾은 말씀의 기회에 그 기회가 간절해지는 거.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잠깐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너무 간절해서 목사님 예배드린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까먹었지 다. 우리 다 까먹었지 우리는. 덜 간절한 거죠. 우리도 몇십 년 코로나 겪어봐요. 그래야 간절해지는 거죠. 없어졌다 다시 생겨보면 알아요. 없어졌다 다시 생겨보면 알아요.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이만을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또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잘 적응시켜서 우리는 제자된 자부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 제자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우린 어디 모여야 되죠? 위기 때? 교회. 우린 위기 때 성전에 모여야 돼요. 성전에. 아멘? 성전에 모여요. 성전. 그게 답이에요.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홍해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막 그럴 때 모세가 뭐래? 야,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 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기도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교회로 모이시는 우리 이만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제게 금목걸이를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결혼할 당시에는 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금목걸이를 해주셨는데 저도 결혼할 때 그랬어요. 장모님한테 장모님 저는 다른 폐물 말고 금목걸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금목걸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다른 폐물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혼수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교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 짓는다고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 목걸이도 팔고 우리 애들 반지들 있잖아요. 돌반지 그런 것들 성도님들이 주신 거 그거 다 팔고 그리고 뭐 집사람 폐물도 다 팔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있는 거. 그렇다고 뭐 시골 분들이 뭐 인정해 주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교회 짓겠다는 마음으로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 제가 나가서 밤새면서 뭐 이게 저 노가다 하면서 막 뭐 이거 날로 석고보드 날르고 뭐 나무 날르고 어? 못질하고 타카칠하고 뭐 이러면서 하니까 또 창고에서 잠자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제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막 소를 파는 거예요. 돼지를 팔고 선산을 막 팔아버려요. 교회 짓겠다고. 왜? 네.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이제 서울로 왔어요.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핑계는 장모님 핑계인데 금목걸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해주신 목걸이랑 똑같은 목걸이를 종로에 가서 샀어요. 그때는 8만 원 정도 했어요. 한 돈에. 지금은 얼마 정도 하죠? 35만 원? 45만 원? 42만 원? 뭐 마음대로 생각해. 그 계산해 보세요. 8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40만 원이 40만 원이면 그죠? 예. 네.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허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차고 다녀요 저는. 예. 네. 그죠? 차고 다녀요.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목걸이. 예. 네. 뭐 우리 장모님 한나라 가셨지만 어? 뭐 옆에 계신 것도 같고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예. 네.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돈 없을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걸이는 달라 그러지 마세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그러면 알아요. 아내도 없어져 보면 알고요. 아이들도 눈에서 사라져 버리면 알고 남편도 눈앞에서 없어져 보면 그러면 알아요.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건강이요? 우리 건강도 지금 모르잖아요. 없어져 보면 알아요. 없어져 보면. 우리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그냥 마냥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우리 교회가 싹 없어져 버리고 나면 그럼 그때는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도 다시 찾게 되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찾자는 의미로 이번 주는 이런 결단을 함께 해봅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에 만족하겠습니다. 네, 시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 네, 모든 일에 만족하자고 결단하면 오늘 저녁 때부터 시험이 찾아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믿음의 가장 밑바탕은 만족이라고. 자족하는 일이라고.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혹시 결단되신 분 가슴에 서로 얹혀주셨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돌아보니 짧은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조심하지 못한 우리들, 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앞서는, 지금 이번 한 주도 어려운 결단을 실천합니다. 만족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해서 이번 한 주는 자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인생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의 주인 대신, 이 나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혼란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모자라는 까닭도 있습니다만은 온 백성이 각성하고 경성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평안하게 안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 중에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깨어 정신 차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미션스쿨을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구원하고 다 올바른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악착같이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이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